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귀한 사랑을 또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몸된 교회를 통해서 더욱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 순종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진행되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서울중앙교회 중집회 가운데 새롭게 말씀을 듣는 영혼들 그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마음밭에 심겨져서 깨닫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 필요한 말씀과 합당한 은혜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스가랴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1315쪽 스가랴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예, 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선 스가랴서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스가랴서는 그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8월이다 기록된 연도가 기원전 약 520년경으로 지금 여겨집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고 또 성전이 훼파됩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때 이제 기원전 536년에 돌아오게 되지요. 그러나 이제 성전 재건이 약 16년간 멈춰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기원전 520년경에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4년 만에 기원전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공이 되는데 이 스가랴서는 그 성전 재건이 이제 시작될 무렵에 이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회복에 관련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네 번째 환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은 이제 전체가 10절까지 되어 있는데 방금 읽은 1절에서 5절 전반부는 회복될 성전에서 직무를 담당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가를 제하시고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10절은 여호수아의 대제사장직이 회복이 되고 또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 그리고 회복될 그 나라의 예언에 대해서 기록됐습니다. 특별히 그 9절 끝부분에 보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여러 군데서 예언되어 있고 이 스가랴 3장도 그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이제 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그리고 이 성전의 회복은 또 신약 시대의 어떤 교회에 나타날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3장 1절에서 5절 내용도 잠깐 살펴보면요. 방금 읽었던 1절과 2절은 그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 또 여호수아 사단 등이 여호와를 이제 아련하고 있는 장면이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겨우 풀려난 여호수아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단이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사단을 이제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었던 거죠. 그때 이 그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을 명하여 그 죄를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벗기도록 명하시고 여호수아를 향하여서는 그 죄가가 제하여졌음을 말씀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이 정결한 관을 씌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인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건 이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1차 포로 귀환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수룹바벨 총독과 함께 제2성전 건축을 주도한 인물이죠. 그리고 그는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선민 이스라엘, 그리고 넓게는 신약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제 신약 성경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이제 제사장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상징하는 그의 더러운 옷이 하나님에 의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고 정결한 관이 씌워진 것은 그 이 성전이 재건될 즈음에 대제사장직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사해졌음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겨우 벗어난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것은 아주 초라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때 사단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죠.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것은 비록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신 모습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사단이 참소하거나 그 자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는 있을지라도 결코 멸망의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그 심판이 나나주에 보면 정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런 내용을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격려하고 바로 세우셔서 신앙의 바른 길을 걷게 하시려는 것임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참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셔서 바로 세워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래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또 우리가 그전과 같이 정상적인 대면 교제를 활발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우울감을 그전보다는 좀 더 느끼고 있다고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어려움 중에 하나는 정신적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정신적 고통이 자책감이나 배척감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자존감이 상실되고 그래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자책감이 우리 인생의 족쇄가 돼서 앞으로 힘있게 달려나가야 될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경우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되돌리고 싶은 시간이 있다. 그만큼 이제 내가 왜 그때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근데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바울사도가 빌립보서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그것은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겠다. 근데 그것이 때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책망하죠. 네가 이런 자격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쓸린 나무가 아니냐?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사단아 너를 책망하노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사단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또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참소하는 사단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원래 말 뜻 자체가 대적자입니다. 성도를 대적하는 존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 찾나니. 그래서 이 너희 대적, 성도의 대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사단 마귀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속죄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단과 하나님의 대조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위로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사랑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용납되는 기쁨이 신앙적인 자존감을 높이고 신앙의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용납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으면 교제도 가까이 하기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셨는지 그것이 상기될 때 우리가 더욱 주님과 가까운 교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개요는 우선 구원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주신 위로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삶 속에서 또 주님의 위로는 어떠한가 그리고 또 구원받은 성도 간의 위로 주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삶의 축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삶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우선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이 사단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지금 피고처럼 여겨지죠. 사단은 마치 검사처럼 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죠. 그 여호와의 사자는 성자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몇 군데서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등장인물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성도를 계속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시편 42편 10절에도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고 또 성도들의 잘못과 그 허물을 들춰내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은 바로 위로하시고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선 영혼 구원의 과정에서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스가랴 3장 2절도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기 보면 3절에 보면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떤 용고로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참소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여호와 앞에 선 자가 그것도 대제사장이 이런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단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이 불결한 의복을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명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셨어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피고의 모습이죠. 내가 네 죄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를 제거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구원의 옷도 입혀주라고 명령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 사실은 여기 헬라어로 보라라는 말이 생략됐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안 보이는데 보라 내가 네 죄를 제하여 버렸으니. 그래서 이 영역분에도요, see라는 말이 있습니다. I have removed your iniquity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보라라는 말을 들으면 이 신약 성경에 떠오르는 말씀 있죠? 우리가 복음에 관련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선 잘 보아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은혜를 봐야지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도 이 거짓 종교가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보았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봐야 될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저 율법의 형식,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런 형식적인 것만 보니까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구세주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진정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기독교인으로 오래 생활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 해주신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다면 형식적인 종교인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구원과는 거리가 멀죠. 영혼의 참된 위로하는 거리가 멀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있습니까? 내 죄도 지셨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죄, 세상 모든 죄 안에 내 죄가 들어갔고 그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라 내가 내 죄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래서 죄가를 제거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라고 명령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보물로 단정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옷을 누가 입혀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내게 입혀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대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가죽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려보려 했지요. 그러나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직접 입혀주신 겁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혼의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봐야 되죠.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또 순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죄가를 제하여버린 게 먼저입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게 먼저입니까? 저는 어려운 질문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어요. 잠옷을 갈아입는데 뭘 먼저 하십니까? 샤워를 먼저 하십니까? 옷을 먼저 갈아입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또 순서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사야서 말씀이 있죠? 몇 장입니까? 이사야 44장 22절 잘 아시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무엇이 먼저입니까? 돌아오면 구속해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 도말했으니까 돌아오라 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테스트예요. 성경에 답이 다 있죠? 그래서 도말하였으니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배워보면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를 죄하여 버렸다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아바르라 그러는데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행위, 건너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21절에 보면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할 때 이제 밧단 아람에서 길르앗산을 향해 가는데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라. 이 건넌다는 말이 같은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죄가를 죄하여 버렸다는 말은 완전히 옮기셨다는 거예요. 마치 시편 103편 12절 이하에 보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과 서는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를.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13절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복음을 그렇게 듣고도 영원한 속죄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어떻게라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속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만약에 앞으로 지을 죄가 용서 안 됐으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는데 그러면 죄 없는 분이 또 와서 죽어주고 또 와서 죽어줘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시려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10장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는 것을 어떻게 하셨냐?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옮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완전히 제해 버리신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그럼 이유가 뭐냐? 구원하심의 이유는 바로 긍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편 103편 13절에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긍휼의 뜻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럼 인간은 의인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럼 모두가 죄인인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는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바로 본문의 2절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요, 불타는 나무 조각이죠. 마치 타는 아궁이에서 꺼낸 불붙는 나뭇가지 같은 겁니다. 거의 다 타버리고 조금 남아있는 그 초라한 모습이죠. 그래서 비슷한 표현이 이사야 7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아하스에게 말해라. 아라방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다. 그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가 바로 이 불타는 나무 조각인 거죠. 그리고 아모스 4장 11절에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 그것은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무너진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 그러나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그것이 바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고 연기가 나며 싹을 틔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모습이죠. 그러나 완전히 숱이나 재로 변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스가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고 또 예루살렘 상태고, 왜요?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완전히 훼파됐습니다. 아직 재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호수아를 정죄할 때 하나님은 측은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온 모습이다. 내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불러냈다. 이는 불에서 꺼낸 크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것은 내 계획 가운데 있는 거고 나의 말씀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인데 사단 네가 어떻게 이를 정죄하느냐. 우리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사실 조부 스라야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죠. 그 다음에 부친 여호사닥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출생합니다. 모태포로예요. 모태포로. 모태신장 아니고. 예? 그래서 돌아왔는데 대제사장의 신분은 있는데 이 성전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근데 그 초라한 모습에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을 불 속에 집어넣어 태워지지 않은 나무에 비유한 거죠. 여러분, 나무는 불 속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 어려운 질문 안 한다 그랬죠? 계속 있으면 다 타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꺼낸 거잖아요. 지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것은 마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끌어내서 세워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 상태에 계속 있었다면 어땠어요? 불에 타버려 저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됐고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소망이 남아있는 것은 비록 불 속에 있었지만 다시 꺼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이제 이 뒤에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2차 성전이 재건되고 다시 그 하나님의 제사가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의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꺼내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이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여 세상에 대해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죠. 그리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였지 않습니까? 디도서 3장에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그 사랑과 은혜로. 그것이 에베소 2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나무가 막 연기가 납니다. 여러분, 그 연기가 어때요? 맡기 좋습니까? 아니요,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코를 자극하죠. 이건 마치 꺼져가는 심지를 연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갈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그 이사야 42장 1절의 예언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대로 인용하시는 겁니다. 나의 종을 보라.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택한 종을 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택하신 종,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거죠.
꺼져가는 심지는 나나주에 보면 연기 나는 3대, 영어로 스모킹 플렉스, 그거는 마치 초에 이 그 한 것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불에 타다가 꺼졌어요. 그럼 연기가 납니다. 어때요? 고약한 연기가 나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연기 나는 3대도 아주 꺼버리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속성과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구원하심의 이유는 뭡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거죠. 지금 오늘 스가랴 3장에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스가랴 3장 2절입니다.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그래서 사단을 책망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시온을 나타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소리하던 애굽에서 해방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교제하시고자 이 예루살렘 시온을 택하시고 또 그곳에 성전을 두신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입 이후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훼파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될 계획이 갖게 됐고 그리고 기원전 516년에 재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아까 배경을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아야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기원전 약 520년 그 성전 재건이 시작될 무렵에 이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비록 이 예루살렘이 초라해졌고 성전이 훼파됐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그 고귀한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단에게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래서 이 그런 점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구속사의 주역으로 다시 서게 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단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다른 이방 나라들에 비해서 탁월하거나 아니면 좋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 예루살렘에 두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나라와 구분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것은 뭔가 그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또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아시죠? 느헤미야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그 지도자인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제 그 언약들이 레위기 26장 이하에 보면 쭉 나오죠. 너희가 이방 민족 중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해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이 느헤미야도 그것을 기억했고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시온을 잊지 않으신 거죠. 자, 이사야 4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입니다. 예,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렇죠. 시온 말씀드렸죠? 이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시온이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것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또 성전을 재건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도요, 그 위로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거. 스가랴 1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장 12절. 네, 스가랴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예? 그래서 이 그 선한 말씀이 뭡니까?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 입장에서는요, 아직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궁금한 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기원전 586년에 훼파되고 516년에 재건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70년 만에 정말 성전이 재건됐어요. 하나님이 궁휼히 여기셨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이 뭐였냐? 언약대로 회복하실 거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16절,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궁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라. 그래, 여기 보시면 회복의 이유 뭡니까? 첫 번째 궁휼이죠. 16절에 내가 궁휼이 여김으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원리도 같죠. 예, 궁휼, 그것이 뭡니까? 은혜고 자비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럼 그 궁휼과 은혜가 뭡니까? 그럼 구속의 궁휼이고 구속의 은혜죠. 우리 죄를 우리가 행한 것과 상관없이 불쌍히 여기셔서 온전히 다 속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부터 쭉 언약하신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또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부터 해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의 기뻐하는 종,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직접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스가랴서 3장 내용에서도 이 구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의 삶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3장 5절입니다. 5절. 스가랴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그래요. 여기 정한관은 이 금관이 아니고요, 뭐 클린 터번. 그래서 왜 인도 사람 뭐 시크교도 이렇게 터번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제사장의 의복 중에 하나인데, 출애굽기 28장 36절 이하에 보면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관 위에 매라 그랬어요. 그 관이 이 아까 터번 같은 위에 그 패, 그 정금 패 안에 여호와께 성결. 이게 무슨 얘기냐? 제사장의 의복 중 하나이고 제사장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결한 삶을 지속해서 행하실 것을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 서셨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여호와의 사자는 어디 서셨다고요? 곁에 서신 겁니다. 곁에. 여러분, 곁에 섰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변호사 역할인 겁니다. 우리 법정에 가면요, 그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죠. 검사는 고소하는 겁니다. 고소. 뭐 잘못했다, 뭐 법에 의하면 이것이 걸렸다, 이것이 저것이 걸렸다. 변호사는요, 변호해 주는 거예요, 피고를. 그러면 지금 사실은 우리의 주님은 사실 변호자죠. 구원하시는 일을 온전하게 하셨고 영원한 속죄를 다 하셨고 곁에 서서 우리를 청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라는 이 말씀이 이 현재 분사, 계속적인 상태인데요, 계속 서서 변호해 주시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도 유사한 표현들이 있는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가 옆이고 클레토스가 말하다, 곁에서 말하는 사람.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사란 뜻도 있고 법정 조력자, 보혜사란 뜻도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요한일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 이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교제에 대한 것을 주로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너희는 누굽니까? 이 편지 받는 사람들이죠? 그럼 누가 사귈 수 있어요? 믿음이 같은 사람이 사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사귈 수 있습니까? 사도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합당한 교제를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사귐은 영적인 사귐이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교제가 온전해질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이 서신서의 목적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서신서는 이 교제에 관련된 말씀이 줍니다. 근데 이제 교제가 구원을 받고 사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제 죄를 범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심판받고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실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은 우리를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육신의 어떤 죄성 때문에 혹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죄를 온전히 용서하신 그 주님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우리는 자녀고 아버지께 자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가족 관계 안에서 또 받게 되는 용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피고를 용서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자백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읽은 2장 1절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 대언자란 말이 영역본의 어드보킷. 어드보킷은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헬라 원어가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곁에서 말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지금 주님은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어떤 죄성으로 지금 범죄했지만 이 형제자매를 다시 세워달라고. 그래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 간구하시는 거죠. 이 속죄가 온전히 안 됐기 때문에 간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변호사,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변호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말하는 사람은 보혜사란 뜻도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 보혜사는 성령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거기 방금 읽은 요한일서 2장 3절에 대언자 이렇게 돼 있고 나나주에 보면 보혜사라고 돼 있죠. 여러분 나나주가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보혜사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혜사는 성령을 또 나타내시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다. 여러분 어때요? 성령님이 우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뭐 하신다고요?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자다. 그 간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제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는요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바로 서서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기도도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죠. 마치 부모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낳을 때 힘쓰고 기를 때 힘쓰고. 그럼 어머니 노래 아십니까? 어머니 마음인가요? 요새는 잘 안 불러도 돼요.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에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행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구원받을 때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죠. 또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지 못할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가 기도하십니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분이 바로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성경에서 격려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리고 그 수많은 격려와 위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셨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또 우리는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안위를 얻는 겁니다. 안위. 그 내용이 로마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로 5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로 5절. 로마서 15장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는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5절에는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안위를 얻습니까? 4절에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안위와 인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위로를 받아야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인내의 힘도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진정한 인내를 할 수 있죠. 이 위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구원받을 때도 그래요. 위로해 주러 오신 주님을 배척하면 구원의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데 문을 열어야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데, 두드리시는 주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야지. 수요일날은 제한도 없다는데 지금 빈자리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쪽에는 육신의 소욕이 그 얘기하고 있죠. 야, 귀찮아. 집에서 들어도 되잖아. 어차피 뭐 온라인도 다 들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인들이 느끼실 겁니다. 듣는 자세에 따라서 깨닫는 게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우리가 이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말씀으로 교제로 두드리십니다. 우리 마음문을. 내가 적극적으로 문을 열고 나와서 주님이 받는 위로를 받고 나는 그로 더불어,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신앙의 교제가 돼야 되는데 주님과 더불어.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위로해 주러 오신 주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또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세상 얘기나 철학적인 얘기나 문학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더욱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다 말씀드리면 밤새야 될지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한 시간에 끝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주님은 정말 인내의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더 알게 됩니다. 몇 군데만 봅시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창세기 26장 24절. 창세기 26장 23절 2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요. 이 그 밤이 언제냐? 그 밤이 지금 이제 앞에 내용을 쭉 보시면 이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 때문에 다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삭이 계속 양보해요. 그리고 옮기는 곳마다 또 우물을 파죠. 근데 그것도 이제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또 양보하고 옮깁니다. 계속.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다는 표현을 볼 때 험지죠. 평탄한 곳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것 가지고 싸울 수 없으니까 양보하는 겁니다. 그 밤에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 있죠. 다 가져도 하나를 못 가지면 아무것도 안 가진 거다. 영이 수백 개가 있는데 일자가 없습니다. 그럼 영원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명예와 부귀와 모든 것을 가졌는데 영생이 없으면 영생의 하나님을 갖지 못했으면 아무것도 안 가진 거예요. 비록 이삭은 다 뺏겼을지 모릅니다. 우물을 다 뺏겼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요. 우리가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생을 주시고 몸된 교회와 동행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위로를 받았을 때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28장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 알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네. 여러분 이 말씀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잘 때예요. 그때 하늘에 사닥다리가 나타났고 그 지금 위에서 하나님이 서서 가라사대 그래서 지금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지만요 그 출애굽한 이후에 그 백성들이 많은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 섞여 사는 무리의 탐욕 때문에 광야에서 백성이 원망하죠. 그리고 애굽의 음식 뭐 외 수박 뭐죠? 그 5대 음식 있잖아요. 외 수박 부추 부파마 부파 마늘, 그죠? 예, 죄송합니다. 왜 수박, 부추, 파, 마늘?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인도에 있었을 때 일이 생각납니다. 저희가 있던 곳은 고온 다습해서 파도, 마늘도, 배추도 안 납니다. 그 차이나 마켓도 없어서 배추를 너무 먹고 싶어서 뉴델리에 집회 갔다가 그 비행기로 2시간만 걸리는데 짐 속에 요만한 배추를 제가 싣고 왔습니다. 그 당시 거기 차이나 마켓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약 8,000원 했는데 그 배추를 가지고 오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 집에 가면 배추 먹을 수 있다. 죄송합니다. 근데 예, 부추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부추도. 부추가 옆에 주에 갔더니 또 팔아요. 그래서 또 비행기에 부추를 싣고 온 적도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지 지금 광야에서요. 이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이 온 백성의 온 가족이 장막문에서 울었어요. 그것이 이제 민수기 1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어째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잉태했습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옵나니 나를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이 공고함을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까지 기도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민수기 11장 16절입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6절 민수기 1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15절에 보면 나를 죽여 나로 이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소원을 성취해 줄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감당하기 힘든 줄 내가 안다. 그래서 그 장로와 유사되는 줄 아는 자 70인을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17절에 거기서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는데 그래 그럼 좀 더 져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짐을 나눠줄 사람을 이제 붙여주시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얼마만큼 감당해야 되는 줄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나니 또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즈음에 피할 길을 또한 내어서 예비하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비가 돼서도 어린 자녀들이 얼마만큼 감당할 줄 압니다. 뭐 어디 마트에 갔는데요. 아버지가 이 5살짜리 아들한테 쌀 한 가마니 주겠어요? 너 40kg짜리 집에 갈 때 좀 가지고 가봐라? 이러겠습니까? 뭘 줄지 알지요. 뭐 기껏해야 귤 두 개, 뭐 조그만 거 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만큼 감당할 줄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인내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는데요 사실은 모세 같은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했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물론 함께 하셨지만 이 지팡이를 내어미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십시오. 어떤 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 기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 오합지졸 같은 백성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정복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정복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또 위로하시죠?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아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회의를 갖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같은 기적을 나타낸 적도 없고, 그때 바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9절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이 그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이 참 위로가 참 자비하게 나타나신 걸 알게 되죠.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그 내용은 제가 잠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목도했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리고 이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들을 따라가서 이제 죽이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19장에 보면요, 그 아합과 이세벨이요,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오직 신이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엘리야를 돕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크게 낙망하게 됐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아,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형편을 보고 낙담이 돼서 결국은 이제 어디요? 이 부엘세바까지 내려가고 거기서 또 하루 길을 더 가서 광야로 가죠.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너무 낙망이 돼서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와 비슷하죠? 그때 하나님이 또 위로하시죠.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5절. 열왕기상 19장 5절.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도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래요, 여기 보십시오. 이제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나는 열저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고 이제 지쳐서 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때 눈을 떠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니, 눈 뜨기 전에 천사가 어루만진 겁니다. 예? 일어나 먹으라. 이제 눈을 떠보니 어때요? 머리맡에 예,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어요. 근데 먹고 또 잤습니다. 먹고 기운 차려서 이제 호렙산으로 간 게 아니고, 그랬더니 7절에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 아까는 천사였죠? 이번엔 여호와의 사자. 지금 스가랴서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죠. 때때로 이 구약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나타나서 예수님 자신이 위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느라. 그래서 식물에 먹었죠? 그래서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게 먹을 식자 식물입니다. 이 야채가 아니고요, 이 먹는 음식. 그래서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호렙산이 신의 산이죠. 거기서 다시 사명을 받고 이제 사역을 이어서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바톤을 이어주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돌아와 보면 위기와 같은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교제 중에,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볼수록 어때요? 그럼 하나님의 그 세심하신, 자상하신 위로가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죠. 예레미야는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유대의 멸망을 선포하는데 가족들도 싫어하고 그 백성들도 싫어하고 선지자들도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저주하죠. 그리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보통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 아는 사람한테 배척받는 게 더 힘든 거죠. 모르는 사람에게 배척받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5장 10절. 예레미야 15장 10절 11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서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끼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그래요. 이 예레미야 너무 힘드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재앙이다. 나의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나오셨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뭐 이런 겁니다. 왜 낳으셔서 이런 다툼, 저주를 받게 하십니까? 너무 낭망이 된 거죠. 그때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요. 이 복을 얻게 한다는 게 영역번에 보면 Surely it'll be well with your remnant. Remnant가 뭡니까? 남겨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남겨진 자가 있다.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겼다고. 모든 백성이 엘리야를 등진 것 같았지만요, 하나님이 보실 땐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온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는 남겨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소명을 확인하고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 낭망이 됩니다. 전도를 해도 마음이 변하지도 않고 구원받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너나 믿으라 그러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방하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아야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 밑에 16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시편 119편 92절에도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망하였으리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까? 이 역경과 낭만과 저주받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소명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 유명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자가 있잖아요. 일자. 동그라미 100개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일자 하나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요, 사실 이런 주님이 위로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도마가 있어요. 도마. 주방에서 쓰는 도마 말고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 사실 도마는 인도에까지 와서 선교를 하다 순교당했다고 전해지죠.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실제로 그 장소를 가봤습니다. 첸나이의 성 도마의 산, 세인트 토마스 마운틴. 거기 표지판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도마가 순교당했다. 이제 시체는 이탈리아에 가서 이제 장사 지냈다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거기 지금은 큰 카톨릭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 중에도 그걸 자부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 2000년 넘었다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복음이, 성경적인 복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이 도마가 어떻게 그렇게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게 되느냐. 그것은 사실은 주님이 위로해 주신 것이 있어요. 사실은 도마는요,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드레를 지나서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곳에 있게 됐고, 이제 믿지 않았죠 처음엔. 근데 주님, 친절하신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거죠. 그래서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여러분, 친절하신 주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도마를 위해서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 말씀하시지 않았죠? 야, 너는 내가 지난번 나타났을 때 왜 같이 있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다시 나타났어. 이번에는 그 상흔을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이 다시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더욱 힘있게 살아가고 때로는 그 회사에서도 큰 일꾼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IBM이라고 아시죠? 유명한 컴퓨터 회사인데 그 설립자가 있을 때 이 부사장께서 이 모험적인 신제품을 개발해 보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직원들은 좀 말렸지만 그럼 한번 해보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1,000,000의 손해를 끼친 거죠, 회사에. 그러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 설립자에게 사표를 가져갔는데 그 설립자가 뭐라 그랬냐.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왜 사표를 냅니까? 나는 당신을 교육하는데 $1,000,000가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은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하게 됐고 회사에 큰 이익을 남기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해보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도마에게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나타나셔서 예?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가운데서도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많이 위로하셨습니까? 옥에 갇혀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베드로를 위로하셨죠? 그리고 바울사도도 여러 번 사도행전 23장 또 사도행전 27장에도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그래서 이 그 유대인들의 다툼과 소동으로 그 영문에 잡혀 있을 때잖아요. 그 천부장이 영문으로 끌고 갔는데 그 밤에 나타나신 겁니다. 낭망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죠. 고린도후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하나님의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래요. 지금 3절 끝에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죠. 시편 90편 2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는 가장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게 영생의 위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이제 한국말 제가 다 잘 생각 안 나네. 이게 대지팝입니까? 모지팝입니까? 그 안에 이 작은 게 들어 있잖아요. 그럼 제일 큰 거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쬐금쬐금한 거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모든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죄에 대해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모든 종류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영적으로 타락해 갔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했습니다. 창조주를 배척하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22가지의 각종 도덕적인 죄를 짓는 모습으로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위로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인가, 그리고 지금도 영원한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 다른 모든 종류의 위로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힘을 받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위로. 그래서 주님은 체휼하시는 주님이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 수 있습니까? 체휼이라는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몸체자의 궁휼히 여길 휼자잖아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런 고난을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왜요? 육신이 있으니까. 자지 못하면 피곤하고 또 먹지 못하면 굶주리고 또 정말 간절히 기도하실 때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고 십자가의 못이 박히실 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통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하고 위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심한 배척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민 이스라엘이 말씀의 주인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배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배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고향에서도 배척받았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또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성도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에게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말씀의 주인이신데. 그래서 체휼은요, 불쌍히 여기다, 같은 마음으로 측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아까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요, 이 때로는 이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위로가 됩니까? 나와 같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게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더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 해준 한마디 말이 큰 위로가 돼요. 고난이 없는 삶은 받은 위로도 적고 받은 위로가 적으니 다른 사람을 위로할 자산도 적은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더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죠. 체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봤습니다. 그 빅토리아 여왕,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요, 그 신하의 아내 중에 유산한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산 아시죠? 이게 아이를 이제 출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랜 기다림 끝에 임신을 했는데 유산하게 돼서 상심했고 삶의 의욕을 잃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여왕님께서.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님이 친히 방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짧게 방문하고 나가셨는데 그 신하의 아내가 회복이 된 겁니다. 마음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자살하지 않았고 열심히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마을 사람들도 남편이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여왕님이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신하의 아내가 말하기를 여왕님은 제 손을 꼭 잡고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제가 알아요. 그 여왕님도 유산한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마디 말이 그 신하의 아내를 크게 위로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려운 때를 살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우리 자신을 많이 봐봐야 별로 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거울 볼 때 어때요? 거울 보기 싫어지는 나이가 사춘기입니까? 장년기입니까? 잘 모르겠네. 거울 보면서 만족하는 사람들 별로 없죠? 대부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봐봐야. 물론 만족하는 사람이 가끔 있다고 하는데 병 있는 사람들이 만족한다 그래요. 예, 왕자병, 공주병입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한 번 볼 때 주님을 열 번 보라. 그치? 그것이 신앙인들에게 더 유익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도우심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영혼을 또 우리 스스로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얼굴은 단순히 얼굴이 아니고 파님, 원어로 파님인데 인격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더 묵상해야 됩니까? 주님을 더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더 묵상해야 될 겁니다. 그 얼굴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괴로울 때 더 주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은혜 찬송 114장이죠 여러분, 괴로우실 때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또 주님의 인격을 더욱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몇 구절 더 찾아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이 가까운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점점 더 가깝습니다. 너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 무슨 구원입니까? 몸의 구원이죠.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 영어로 encourage죠. discourage가 아닙니다. discourage는 낙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파라클레토스, 그것이 이 위로하다의 뜻도 있고 또 이렇게 보혜사 뜻도 있고 변호사의 뜻도 있고 격려의 뜻도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사용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서셨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 서로를 격려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으로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죠. 그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의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여 이르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 우리가 성경 강연에 전도집회 때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죄값을 배나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충분히 남는 거죠. 충분히 남는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속죄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은 백성을 위로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복음만이 위로가 돼요. 누가복음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 그 다음 26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예, 이 시므온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주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므온, 그 밑에 보면 안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그때 이 예수님이 오셨고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29절 이하에 나오죠. 29절로 32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구약의 예언에 나타나신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방을 비추는 빛, 물론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또 사도들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희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우리로, 우리는 여기 바울과 바나바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70여 개국 이상에 700개가 넘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뭐 사람들 조금 모인다고 우리 교회라고 하지 않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형제들이 인도하는 모임, 이런 모임이요, 불과 십몇 년 안에 이렇게 많이 성장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죠. 제가 이 말씀 누가복음 2장 이 시므온 얘기 읽을 때마다요, 제가 인도에서 사역했었을 때 일이 생각납니다. 어떤 곳은 기존의 교단이 있어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기독교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전도를 해달라고 요청,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성경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가면 어떤 경우에 막 2천 명씩 참석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요, 듣기는. 근데 이제 어떤 경우 안타까운 것은 뭐냐. 기존의 교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교회와 이렇게 잘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실망이 되기도 하지만 제 마음에 항상 이 말씀이 있었어요. 이 가운데는 누군가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연세가 70이고 80인데요. 간증하시면서 울어요. 내가 이 말씀 난생 처음 들어봤다고. 예수님이 단번에 용하는 속죄를 2000년 전에 다 해주셨다고.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고. 분명히 간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87세 어르신도요.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들으려고 여태까지 살아있었나 봐요. 함께 했던 그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럼 어찌됐든지 정말 인생의 참된 위로는 복음입니다. 이 영혼에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음을 건너갔을 때 우리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로 또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스가랴 3장 오늘 본문에 참소하는 사단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조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더러운 옷을 입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했지요. 근데 하나님은 사단을 책망하신 거예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허물과 상처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때때로는 우리 자신이 행한 것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 때문에 상처받음으로 신앙의 걸음에 절뚝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언행으로 뒤틀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몰라서 고통스러워하고 또 때로는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때 사단은 우리를 조소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참소하죠. 그리고 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의 화살들을 마구 쏘아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사단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누구를 책망하신다고요? 사단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멸망의 운명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는 내 소유가 아니냐, 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부른 내 백성이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또 선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는 겁니다. 내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구원의 목적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리고 변호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어디 서셨다고요? 내 곁에 서서 나를 뭐 하신다고요? 강건케 하시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까지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련다 안 가련다? 예?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한 번 볼 때 주님을 열 번 보고, 지금도 그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고 때로 연약해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그때도 지금도 영원히 우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도 하죠.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단번에 피를 흘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셨음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돼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은혜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의 염려로 때로는 마음의 고통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다시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신앙의 걸음을 바로 세워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에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교제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